할렐루야.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어제는 5장 앞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 그러나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때 정확한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삶의 자리를 바꾸어 놓으셨고 생명을 주셨고 이제 우리의 모든 의지의 뿌리가 새로운 생명의 근거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위치를 다르게 해놓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주로 큰 주제가 인내입니다. 인내. 히브리인들은 자녀들에게 평생을 가르치는 세 가지 큰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군인의 순종을 가르칩니다. 평생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군인의 순종. 그리고 두 번째가 가장 훈련을 잘 묘사하고 설명할 수 있는 운동선수들의 훈련.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가르치는 큰 두 가지 주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나오는 농부의 인내. 농부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가치와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농부가 부지런한 것도 필요하겠고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만 제일 큰 요구되는 덕목은 열매가 날 때까지 그 열매가 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야말로 농부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소망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언제 그 소망이 흔들립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결국은 어떤 분명한 미래의 열매를 실제 바라보고 오늘이라는 현실에서 견디어내고 참고 버티는 덕목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언제 소망이 흔들립니까?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 소망에 대한 사실성이 의심이 들어올 때, 야, 이게 사실일까?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종교 쇼 하는 거 아닐까? 어떤 사실성에 대해서 흔들릴 때, 그 소망도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실제 이런 흔들림 속에 가던 길을 무너뜨리고 돌아선 사람들이 뜻밖의 많습니다. 처음에는 신학이라는 주님의 소명을 따라서 신학교에 들어왔다가도 졸업 때 되면 많은 학생들의 수가 보이질 않아요. 아, 내 길이 이 길이 아니었구나.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가운데에도 꼭 한 클래스에 한두 명씩 이런 학생들이 매 학기마다 나옵니다.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는 전체 구조를 한번 보십시다. 성경이라는 책은 구약도 약속이고 신약도 약속입니다.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아직도 둘 다 약속이에요. 자, 구약은 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따라 메시아는 실제로 2000년 전 역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그렇게 황금보석 꾸민 집으로 가는 시간까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인내입니다. 신약 성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하나는 역사에 관한 증언이고 하나는 그 역사의 증언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우선 그래서 성경 구조를 보면 사복음서는 누굴 소개한 겁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 실제 역사 속에 여인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이렇게 사셨고 사시는 동안에 3년이라는 공적인 생활을 통해서 열두 사도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다. 마태는 마태의 관점에서, 마가는 마가의 관점에서, 누가는 누가의 관점에서, 요한은 또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에서 네 방향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망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요구되는 인내가 흔들릴 때를 대비해서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소개를 한 겁니다. 그렇게 열두 사도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3년 만에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열두 사도가 그 열매로서 역사 속에 열매를 나타내고 실질적으로 맺어진 현장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도행전 28장까지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열매로서 역사 속에 어떤 결과를 나타냈는가. 그리고 나머지 책들은 그 사도행전 역사 사이사이에서 발생했던 교회와 교회 간의 문제, 교회와 목회자 간의 문제, 성도와 성도 간의 문제, 이런 내용들을 다룬 책들이 나머지 전부 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내용의 그 집약된 주제가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 사실로 오셨고 그분이 이런 결과를 내셨고 이 결과물들이 펼쳐낸 역사가 사도들에 의해 만들어진 사도행전이라는 역사다.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다릴 것을 고면한 게 나머지 책들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가 사실은 그 설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알았어요. 아, 그래, 확실하다. 확실하다. 이제 황금 보석 꾸민 집에 우리가 분명히 가게 되는데 그 시간에 도달할 때까지 너무 길고 멀어요. 그리고 이 길 가는 것이 너무 건조하고 메말라요. 그럼 성도들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인내만 요구되는 삶이어야 하나? 라는 질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신앙인들의 최고의 삶의 패턴이어야 할까? 인내만 요구되는 것이 우리 삶일까? 여기에는 뜻밖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 가운데 구원하실 때 그때 그 모습으로 바로 천국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길고 멀지만 험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내라는 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깎아내고 빚어내고 들어갈 땐 들어가게 만들고 뾰족하게 나올 땐 나오게 만들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 같은 모습으로 오는 걸 원치 않고 모든 것들을 다 빚어내고 깎아내고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 그러죠. 성화. 그러니까 만들고 빚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인내라는 학교에 우리를 집어넣게 된 그분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도 이 땅에는 역사 대대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구원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 사역과 미션을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어떤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순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건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예요. 더 중요하기 때문에 꼭 먼저 해야 될 것은 아니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하다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먼저 해야죠. 맞죠? 공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먼저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의 책임을 지는 그 자리가 너무 막중하고 무겁기 때문에 공부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것은 그 인내가 바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 때문에 사람을 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뭐 일을 이따위로 해! 막 소리 지르고 혈기 내고 그러지 마세요.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수는 아니겠으나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사람을 망가뜨리고 사람을 깨버리고 관계를 부서뜨려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성품으로 내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것을 우리는 보통 이러한 인내를 성경에서는 독특한 단어로 사용을 했는데 이 단어가 마크로스메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조금 그 의역에서 번역을 하자면 짜릿한 인내란 뜻입니다. 짜릿한 인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간만 기다려지면 확실한 열매가 내 인생을 걸만한 어떤 열매가 나오는 걸 우리가 머리로도 알고 믿음으로도 봐서 알아요. 그러면 그 기다리는 기다림이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용된 인내라는 말은 짜릿한 기다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마음속에 그런 짜릿한 기다림의 심정이 있습니까? 아유 좀 천천히 오시지. 내가 아직 놀 게 많은데.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여기서는 그런 인내가 아니에요. 짜릿한 기다림. 농부가 씨를 심어요. 그 씨가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 되면 반드시 열매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 수확이 주는 기쁨만큼 큰 희열이 또 있을까요? 근데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 파종 후에 와야 되는 비입니다. 그래야 씨가 잘 안정이 돼서 열매를, 줄기를, 잎사귀를 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늦은 비는 열매를 거두기 전에 내려야 되는 비입니다. 이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절하게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겁니다. 열매가 나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가 나기까지 내가 받아 심은 이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반드시 결실을 내고 열매를 내게 돼 있다는 거죠. 그 기간에 농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인내라는 덕목입니다. 그 인내는 분명한 소망을 전제로 하는 인내입니다. 그 소망이 흔들려 버리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주일 예배 시간에 한번 따라서 한 두 문장이 있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소망이 있는 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소망이 있는 자는,
소망이 있는 자는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 소망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소망이라면 낙심하거나 포기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또 보십시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주제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굳건하게 하라. 이 번역이 조금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적실한 번역이라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너희도 마음을 확실하게 하라. 확정하라. 이 단어를 썼어요. 이 스테릭사테라는 말은 네 마음을 확정하라. 자, 그러면 마음을 정하라 뜻인데, 마음을 확정하라 뜻인데 언제 이런 표현과 용어를 쓸 수밖에 없을까요? 언제? 이런 경우입니다.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어요. 이제 훈련소에서 퇴소를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군생활이 시작이 되겠죠? 옛날 우리 아버지들은 36개월, 저희 때는 34개월, 요즘은 2년도 안 되대요. 18개월인가? 뭐 굉장히 짧더라고요. 자, 어쨌든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더 멋진 백마를 탄 다른 형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갈등이 생겨요. 말을 갈아타 기다려. 이게 뭐 썩 그렇게 건강한 예는 아닌데, 이 단어가 쓰여지는 그 정확한 예를 들자니까, 이런 예를 듭니다. 그때 내 마음을 확정하라 그 말이에요. 기다릴래? 갈아탈래? 확정하라 그 말이죠. 보통 우리가 남자친구들 군대 가면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 그러죠? 바꿔 신는다 그러죠?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주님이 반드시 오시고 그분의 강림이 가까워 있는데 그 소망을 계속 기다리고 붙들고 그분에게 네 고백을 흔들리지 않을래? 아니면 계속 이 땅의 것들에 인생에 목숨을 걸고 살래? 그 마음을, 그 고백을 확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죠. 그거를 그냥 주머니에 오다 다시면 안 돼요. 따박따박 한 문장 한 문장 내 고백으로, 내 신앙으로 받아들이면서 매 순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신부가 신랑의 오시는 시간에 대한 자기 정절을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 속에 그런 고백이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게 굳건하라 그 말이에요. 굳건하라.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기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언제 이런 원망이 터져 나옵니까? 소망이 흔들릴 때. 결국 우리는 언어로, 고백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예수 믿은 거 헛거구만. 입으로 다 쏟아내요. 언제 이런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냐면 소망이 흔들릴 때, 즉 두 마음을 품기 시작할 때, 자기가 바라보았던 것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집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었어. 아까운 청춘 간사로 다 날려버리고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실감되죠, 여러분? 진짜 우리 3.1교회 간사들은요, 최고입니다, 최고.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냥 빈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젊은 나이에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자기 돈, 자기 시간 내가면서 그때 소망이 흔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정말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 안 그러겠어요? 그때 고백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 간사님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9절 하반절에.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제 거의 다 왔다 그 말이에요. 조금만 기다리라. 조금만, 조금만 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한 인물에 대해서 샘플로 제시하는 것을 이제 마무리 겸 공부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누구의 인내를 예를 들었어요? 욥의 인내. 욥의 인내. 욥이 인내로 모범이 될 만큼 샘플로 등장할 수 있는 인물일까? 제가 상식적으로 성경을 읽어봐도 욥은 썩 여기에 인내에 샘플로 등장할 만한 인내의 화신다운 모습을 성경에서 사실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는 곳곳마다 불평을 터뜨리고 원망을 터뜨리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별 얘기를 다 했어요. 저 같아도 그런 수준이 아닌데 욥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험한 얘기를 원망을 불평을 투덜댔는가 하면 우리 한 몇 군데만 눈으로 확인을 하십시다. 욥기 7장을 열어보세요. 욥기 7장 11절 저하고 교독을 좀 합니다. 767쪽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잠이라도 들면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움을 잊어버릴까 해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꿈에도 나타나셔서 괴롭히더라 그 말이에요. 꿈에도 가만히 자기를 두지 않더라 그 말이죠. 욥이 아주 변명과 그 원망과 불평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하세요. 자, 15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16절 시작.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서 무슨 해가 되어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같이 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워서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 있지 아니하리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정도 불평은 안 하죠. 그래도 자, 그런데 10장으로 넘어가서 한 두 장 더 뒤로 넘겨서 10장 16절 봅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17절 시작.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같이 봅니다. 땅은 어두워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거의 모든 성경 욥기서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항변, 투덜거림, 자기 자조적인 고백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 어디 인내다운 모습이 보여집니까? 근데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장이 하나 5장 11절 끝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자, 여러분, 누구의 욥의 결말입니까? 주의 결말입니까? 그렇죠. 욥의 결말이 아니에요. 주의 결말을 보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마다 대들고 나를 좀 놔달라 그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을지라도 그 욥의 복된 결말은 누가 만들어 가신 결말이라는 얘기입니까? 주께서 만들어 주신 결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뭘로? 두 가지로. 마저 성경 11절 끝을 보세요. 주는 가장 뭐 하시고? 뭐 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욥의 인내는 누구의 인내였어요? 하나님의 인내였어요. 욥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징징거리는 욥을 참고 견디고 인내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뭘로? 자비와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내를 인간적인 인내로 그 소망의 자리까지 갈 수 없어요. 주께서 견인하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이 인내마저도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께 맡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욥이 딱 하나 잘한 거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고꾸라져도 십자가 앞으로 고꾸라졌다는 거예요. 욥은 거의 욥기 전체 속에 하나님하고 격렬하게 싸웁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비명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아! 뭐 이래? 그거라도 하라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고. 비명을 지른다는 것은 삶을 포기했다는 겁니까? 아직 끈을 안 놨다는 얘기입니까? 끈을 안 놨다는 얘기죠. 그마저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얼마나 자비하세요. 얼마나.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보면 독일 군인이 감방 안에 갇혀져 있는 유대인들을 매일 아침마다 한 명씩 한 명씩 끄집어냅니다. 실험실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러면 그날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그 감옥 안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사람들을 제일 먼저 불러내냐면 첫째 눈이 풀린 사람들, 그리고 희죽희죽 웃고 삶의 끈을 놔버렸다고 판단이 되는 얼굴들 제일 먼저 착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인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그 의사 출신 유대인은 그 안에서 매일 운동장에서 주운 날카로운 유리로 그걸 갈아서 덥수룩하게 자라오는 수염을 아침마다 깎았다는 거죠. 팔을 아니 깎은 겁니다. 나 아직 살고 싶다. 나는 죽을 수 없다. 이게 아침마다 그 얼굴의 의지로 나타나니까 독일 군인이 그 얼굴을 보면 호출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삶의 끈을 마음으로부터 이미 내려놓은 사람은 죽여! 죽여! 마음대로 해! 삶의 끈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있고 비명소리가 나고 악소리가 나는 것은 그게 불신앙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고 싶다는 믿음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욥이 잘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욥처럼 불평할 수 있죠. 원망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싸움을 하나님하고 하세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믿음으로 여기셔서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인내하시어 여러분들의 인내를 견인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위로가 되어서 고단하고 고난 일상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힘있게 인내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오늘 내 속에 끝까지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될 삶의 영역, 신앙의 영역은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며 남은 내일 하루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동안에 안수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서슴없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귀한 말씀 주셔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결말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